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인 오늘은 서교동 본당 이준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손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렀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안내하십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은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느냐?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드디어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분을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이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묵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묵으시고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서교동 본당 이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곡동 본당 고을식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돈이나 명성처럼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차리는 매력은 아닐지 몰라도 선량함은 대단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끌림은 우리가 잊고 지낸 선량함의 가치를 전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상대에게 위안을 주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선량함이 강인함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고 착한 사람은 결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The School of Life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선량하다, 착하다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미덕입니다. 자선이나 용서, 위로와 같은 일은 어수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면이 돌처럼 단단하고 삶의 중심이 잡혀있는 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입니다.
충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볼까요? 가까운 사이라고 요일저일로 무신경하게 부담을 주는 피붙이. 그러면 되냐? 나 그렇게 자꾸 부담 좀 화난다. 왜 너만 생각하냐? 내 것만 아깝고 내 것은 무리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그래도 험난하고 위로운 세상, 같은 형제로 태어나 1억으로 얽혀 사는 것을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는 천륜을, 극한 일로 서운한 말을 해서 어색하게 만들어볼 수도 없고, 그냥 약오르는 마음 달래며 마음 넓은 척 살자니 정말 기분 엉망이고 억울하고 어째 하나요? 그냥 참고 살지 않겠다고 확 저질러버려? 그래서 한동안 얼굴 안 보고 어색하니 쓰림만 많고 살아야 하나? 그래버리면 일어나게 될 일들이 너무 뻔한데 여러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도 어색해지고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늘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아마 내 이 야구라는 맘 아마 상대방은 눈치도 못 채는지도 몰라. 그래도 형제인데 내가 좀 참고 베풀며 살지 하다가도 너무도 무신경함에 화가 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신 분. 예, 형제지간인데 아마 동생분이 무신경한 분이신 것 같네요. 근데 형제님이 동생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시는 것으로 보아 동생이 형제님에게 중요한 필요한 분이신가 봅니다. 그러니 말도 못하고 눌러 참는 것이죠. 만약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소리치고 헤어졌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선 참게 되면 화병, 속병이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생을 공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와 실언이 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일단 감정을 추스린 다음 대화를 나누신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울컥 버럭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나를 쪼잔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일랑은 내려놓으시고 동생에게 말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생 사진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세요. 하루 30분씩 매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동생에게 그만 좀 해라, 기분이 안 좋다 하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동생분이 형님에게 아주 심하게 의존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존관계는 상원의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일방적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형님이 자신의 힘든 것, 불편한 것을 아무 내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동생은 형은 괜찮구나 생각하고 자기 사정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이 동생을 챙겨주는 것이 착한 행동이었지만 이미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을 유지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든 것이니 이제라도 동생분과 흉함을 없이 가감 없이 힘겨운 사정을 푸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형제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 무딘 건지 뻔뻔한 건지 애물 딴지 동생 하나 데리고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우분들이 형제님에게 전해드리는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화나시겠어요. 형제에도 이런 관계가 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좀 더 어려운 형제를 내가 도와주면서 살겠다는 좋은 마음도 상대가 당연한 것을 알고 그래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고 결국은 나를 위해 내가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아닌 셈이 되죠. 선행은 남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착한 사람도 되면서 내 어려움도 상대가 절로 알아주길 바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시든가 속은 쓰려도 그냥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으신지 선택하실 때가 온 것 같네요 하는 조언을 해주신 분. 예. 마음이 참 복잡하시겠어요. 형제만 아니면 확 그냥 막 그냥 하고 싶으실 듯합니다. 대개 무신경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살다군요. 달라 하면 주님이 늘 받고 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냥 베풀어야 되는 형제님 같은 분들은 죽어도 속끓이고 안주자니 더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괴로울 밖에요. 안 보고 살면 딱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피부치. 적당히 선을 긋고 꼭 해야 할 일들만 하면서 서서히 거리두기를 시도하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오클랜드 동부지역 버스 전용 도로 공사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파쿠랑하와 펜미어 지역 등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세요.
저는 요즘 출퇴근 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요.
저희 식구들은 집 근처 상가에서 쇼핑해요.
공사기간 동안 편리한 차량 운행을 사전에 계획하시려면 오클랜드 교통국 웹사이트 at.gov.nz 트래블 플랜 이스트를 참고하세요.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산호원식당 ABC 행사 다카파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 브랜드 게터하우스 가노폴리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할인 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다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푸르고 넓은 골프장을 보며 차 한잔 즐기세요.
우거지로 유명한 한식과 양식 맥주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15로 풍성한 국수 뷔페를 제공합니다. 다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지난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스리랑카 콜롬보와 네곰보, 바티칼로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에 대해 한국 천주교를 대표해 위로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희정 대주교는 어제 콜롬보 대교구장인 말콤 린지스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테러 소식에 한국의 모든 신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희생자들과 생존자 그리고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특히 콜롬보의 성 안토니오 성당과 네곰보의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상 폭탄 테러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가톨릭 공동체들에 대한 극악하고 반교회적 범죄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정의로운 응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와 국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사태를 수습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님께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은총과 용기를 베풀어 이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김대주교는 또 피해 복구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이 슬픔에 대해 한국 천주교의 형제적 친교와 연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부활절 일요일에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테러 폭탄 사건과 3월 15일에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총격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이 폭탄 테러가 3월 15일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스리랑카의 성당 3곳과 4개의 호텔 등 8차례의 폭탄 테러로 거의 300명의 희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돈 총리의 대변인은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국내외 모든 정보기관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였지만 두 사건은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그러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테러 행위나 어떠한 형태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크라이스트 처치의 총격 사건 이후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뜻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섬 하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이른 알람으로 인해 잠을 깼습니다. 지원의 서비스는 오늘 새벽 4시 37분 데니보크 남서쪽 10km, 지하 20km, 25km 지점에서 강도 4.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을 느꼈다고 지오넷 웹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는 연봉 47만 달러로 세계의 정상들 중 7번째로 연봉이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웹사이트의 자료에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달러로 연봉 35만 달러를 받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과 국무총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던 총리는 캐나다의 총리보다 연봉이 더 많으며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상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연봉이 많은 지도자는 싱가포르의 리 생용 총리로 연간 뉴질랜드 달러로 240만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 숲에 질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입이 통제된 트랙에 침입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부활절 연휴에 오클랜드 시청에서는 13명의 건너간들이 와이타케레 산맥 등 관할 지역의 숲에서 단속에 나섰으며 50명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50여 명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으며 7명은 무단 침입에 따른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청은 그동안 가오리 다이백 질병 확산을 막고자 수십 개 달하는 트랙 출입을 통제해왔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차원에서 계도 정책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무단 침입 통고를 받은 이들은 지방정부법과 생물보안법에 의해 기소와 함께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안안극해에서 실종됐던 헬리콥터 탑승자들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후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실종자들을 찾아 나선 헬리콥터가 이들 3명의 탑승자들이 오클랜드섬 동북쪽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와 2명의 구급대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전날 저녁에 오클랜드 제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발생한 환자를 본토로 이송하고자 출동했다가 당일 저녁 8시 15분경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들은 약간의 부상을 입긴 했지만 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테아나우의 세인트 존 앰브런스 관계자도 실종됐던 승무원 중 한 명이 앰브런스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제도는 남섬 최남단 인버카겔에서도 헬리콥터로 왕복 1000km가량이며 외도로 떨어진 아난극해의 뉴질랜드 영토입니다. TVNZ의 한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30년이 넘는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94세인 노엘 켈리 씨는 곧 사마리아 사람으로 TVNZ의 7시 프로그램인 세븐 샤프의 영상에 나왔으며 지난 40년 이상을 지역 유치원에 봉사하며 그 보상으로 ASB 골드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켈리 씨는 자신과 아들 모리스와 함께 인터뷰를 했으며 아들 모리스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크리스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7살 때 입양된 아들 크리스는 TVNZ의 세븐 샤프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은 것 같다고 밝히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제 저녁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세 가족은 30년이 넘는 동안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김정은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혜정 노동당 제1부장은 22일 오전 러시아 브라디보스크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김정은의 방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러시아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첫 공식 러시아 방문으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2011년 김정일이 시베리아 블라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당시 대통령과 회담한 후 8년 만에 북로 순회 간 회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김정은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하려 노력한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연합공군 기동훈련인 맥스 선스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미공군은 맥스 선더보다 훈련 규모를 축소해 지난 20일부터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2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23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실시되던 맥스 선더 훈련을 대체한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에 조정된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현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해 훈련을 맥스 선더 때보다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력이나 훈련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주의 공중조기경보기인 E-7A가 참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에 호주의 조기경보기가 참가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0일 오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공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심시켜드리고 싶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북핵 협상은 빅딜과 굿 이너프 딜 사이의 선택이 아닌 노딜 결렬과 배드딜 나쁜 합의 사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구성하는 빅딜 과정의 중간 단계 협상을 미측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중간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는 나와 중간 단계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라며 그리고 미일 동맹도 있다고 말했으며 만약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늘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내일은 비가 오겠으며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바디프렌드와 함께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bodyfriend.co.ng
전화는 플랫부시 매장 948-6440 노시오 매장 444-9114
카톡 아이디 하이맛엔제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전하세요. 바디프렌드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도루리 산후원식당 ABC 행사 다카포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 프렌드 게토하우스 카노폴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와 식탁위의 동의보감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병철 신부의 예수님 이야기. 성소묻자리 오늘도 안병철 신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갈릴레아 전도 후 그러니까 첫 말씀 후에 선포하신 것이 바로 희년이다 하면서 이 희년 선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루카복음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이 갈릴레아 지방이 갖는 의미 이방인의 땅이자 간절히 구원을 목말라 했던 그 땅의 의미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다음 강의 계속 듣겠습니다.
네,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루카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서 갈릴레아 지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카복음서 안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복음서보다도 성령의 역할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지상적인 삶 안에서 아주 성령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루카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라고 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루카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루카가 복음서만 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두 권의 책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중시되고 있다는 것. 자, 루카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리셨다 라고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에서 돌아오는 그런 예수님 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은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즉시 이어서 갈릴레 전도 사건이 보도되는데 거기서 보면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전에 받아 읽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인데 여기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선택된 해방의 선포자에게 기름을 붓고 파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예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루카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루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신 예수님의 행적 이것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은 루카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루카복음 24장 49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과를 낳게 한 능력적 행위 권능의 행위죠. 그게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 이거를 마르코 복음서만큼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활동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말씀하신 것만 내가 한다라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업적은 결국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행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그대로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건 아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루카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르치시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즉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느님과의 일체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의 현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 위에 쏟아부어주신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행적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셔요. 예수님은 성령에 가득 차 계신 분. 그 가득 참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 행동하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과 행적을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루카복음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하나 된 모습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걸 루카복음은 강조해서 전해줘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조해서 전해줌으로써 결국 이것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고 그런 모든 언약이 이제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행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에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냐? 예수님의 증언자들인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성령을 쏟아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같은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사도들의 말과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음을 전하고 증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선교,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능력적 기교를 가지고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 것을 전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의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기쁨에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내 의무라는 거.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선포해서 얻은 결과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신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협력자로, 도구로 쓰신 것일 뿐 내가 일구어낸 결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결과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에 힘을 보태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나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계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나 없이, 우리 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응답이 뭔가, 내가 성령 역사하심에 어떻게 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뭐 성령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니까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없이도 잘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없이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 하느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통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언젠가 뉴스에 남북관계의 또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또 남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소련과 가스관을 그 연결해서 북쪽 땅을 통과해서 남쪽까지 연결하겠다. 이 가스관이거든요. 그게 뭐 키로가 2400키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송유관인데 소위 말해서 이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건설해놓고 나면은 배로 수송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된다.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을 통해서 관을 땅에 관을 심고 그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일상의 삶 안에까지 오는 가스 이게 얼마나 긴요하게 쓰일 것인가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우리가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그 구조물들이 있어요. 지하철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수도 상수도 전기 뭐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뭐랄까 산업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살게 하는 안에 도구들이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통로 그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물론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의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 앞에 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즉 가스관이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저로 올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우리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통해서밖에. 하느님의 선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통로 역할이라는 것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마 많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때는 그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전까지는 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길들여져 왔어요. 우리가 가끔 그 수도물 쓸 때도 보면은 단수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수된다고 예고가 되면은 물을 미리 받아놓고 다 하는데 보통은 수도꼭지 틀면 다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도 하고 세면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이 끊어지면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어? 그냥 뭐 꼭지 틀면 아무데나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을 통해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은 보이잖아요. 이게 생명선이에요 사실은요. 물이 우리의 생명원천이라고 한다면 그 관은 우리에게서 생명선이에요. 근데 생명선이 보이지 않아요. 인식이 안 돼요. 보통 때는 인식을 안 해요. 왜?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으로부터 뿜어지는 피가 온몸을 다 도는데 이 통로가 즉 혈관이 좁아지면 그때서부터 엄청난 건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혈관이 온몸을 도는데 특별히 이제 머리 부분에 가서 뇌 쪽에서 돌 때 어느 곳이 막히면 뭐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혈관이 뭐예요? 생명의 통로예요. 이 통로 없이는 생명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심장으로부터 뿜어지는 피가 어느 곳에서 딱 막혀버리면 그 부분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죽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온몸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몸에 생기는 현대인들의 가장 두려움 질병 중 하나가 암인데 어떤 암이 됐든 간에 그 암은 뭐예요? 덩어리잖아요. 생명의 통로를 막는 거잖아요. 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힘이 세가지고 갈수록 커짐으로써 더더욱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만 잘 연결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 역할을 못하면 하느님의 구원은 전달될 수가 없고 우리가 통로 역할을 잘해도 구원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수도관이 자연스럽게 꼭지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 당연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덕분인가? 누가 거기에 힘을 보탰을까?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수도꼭지를 틀으면 거기서 생명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원수의 원수, 원천지의 본래 그 생명의 물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루카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그 공급되는 수돗물의 약 20% 30%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누수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수도관을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 통로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수도관이 오래되니까 파열되고 이래서 우리의 가정에까지 전달되기 이전에 이미 땅속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20, 30% 된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려면 관을 다 바꿔야 돼요. 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관을 잘 심었어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제값을 들여서 심어야 되는데 뭐 부정부패들이 많고 비리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또 시간도 오래 갔고 결국 뭐냐 시간 한 번 심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관은 계속적으로 침전물로 인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관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관에 그 쌓이는 노폐물들을 닦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건 우리의 통로로 우리 자신 내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통로가 통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때로는 통로로서 내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이미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통로가 되면 바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를 바꿔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이거를 게을리하면 결국 목숨을 단축하는 거예요. 왜?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게을리하면.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하느님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전달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전달되지 않는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되지 못하거나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구원된다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통로로서 역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체해야 될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내할 정도로 통로로서의 인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신을 통로로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당신 자신이 철저하게 통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통로 역할을 하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당신을 온전하게 비우시면서까지 통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꼬를 터주신 게 메시아적인 직무고 메시아로서의 행위예요. 바로 이런 루카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끼어있는 침전물, 복음이 통과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침전물들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통로로서의 내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기회에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신년의 의미를 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은총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삶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와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철저히 그 통로 역할을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 성령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요. 강의해주신 안병철 신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질병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25건의 동의보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이 손상을 입으면 허벅지에 살이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중증의 환자가 치료를 청할 때는 그 허벅지를 먼저 살펴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허벅지는 우리 신체 중에 건강을 대변해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왜 허벅지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허벅지에 100세로 가는 건강의 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혈이 흐르는 도로와도 같은 것이 바로 경락입니다. 중요한 위의 경락을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위의 경락은 눈 아래에서 시작해서 뺨을 거쳐서 목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와 배를 거쳐서 허벅지와 정강이를 흘러서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위가 튼실한 사람은 대체로 위경락이 흐르는 부위의 살이 튼실합니다. 볼살이 통통하고 목이 굵고 가슴이 풍만하고 뱃살이 탄탄하고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위의 기운도 아주 건강합니다. 반대로 볼살이 늘어지고 목에 주름이 생기며 가슴이 처지고 허벅지의 탄력이 떨어졌다면 이는 위의 기운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허벅지의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당년 걷기입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은 일본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 씨가 수십 년 동안 임상 경험으로 펴낸 책입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고요.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그것은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이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데요. 살을 빼려면 움직여야죠. 네, 바로 이 걷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식탁 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식탁 위의 동의보감 이어갑니다. 조덕배의 목소리입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든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들어오
네, 조독배의 목소리로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으셨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팔 힘을 기르고자 한다면 항상 팔을 굽혔다, 폈다 해야 하며 다리 힘을 기르고자 한다면 항상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식사를 마친 후에 백보를 걷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백보를 걷도록 한 것은 바로 걷기가 위의 소화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위가 건강해지면 허벅지도 건강해지고 또 반대로 걷기를 통해서 허벅지에 힘을 키우면 위도 역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걷기야말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노년의 오장육부를 튼실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운동인 셈입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입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집니다.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서 위장이 편안해지면서 장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장이 변하면 뇌 호르몬 균형도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강조했듯이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 즉 세로토닌 얼굴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균형 잡힌 뇌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잘 걸으면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건강한 장수란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걸어야 합니다. 식탁의 동의보감, 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론의 목소리입니다. 초련 들으시겠습니다.
sole dalla mano all'orizzonte, quando il buio spegne il chiasso della gente, la stanchezza addosso che non va più via, come l'ombra di qualcosa ancora mia. Mi manchi nei tuoi sguardi e in quel sorriso un po' incosciente, nelle scuse di quei tuoi probabilmente, sei quel nodo in gola che non scende giù. E tu mi manchi, posso far finta di star bene ma mi manchi, ora capisco che vuol dire averti accanto prima di dormire, mentre cammino a piedi nudi dentro la senza fine, il freddo delle mie mattine, quando mi guardo attorno e sento che mi manchi.
오클랜드 동부지역 버스 전용 도로 공사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파쿠랑하와 펜뮤어 지역 등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세요.
저는 피크타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요.
나는 통근길에 새로운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사기간 동안 편리한 차량 운행을 사전에 계획하시려면 오클랜드 교통국 웹사이트 at.gov.nz 트래블 플랜 이스트를 참고하세요.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산업원식단 부동산 에이전트 선이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한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는 스리랑카 테러 폭탄 사건과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총격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원유 봉쇄를 발표한 후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하루 전 취소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올해 자산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돼지애를 맞이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027-4989-132.
부동산 전문가 써니체가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략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A1 모터스가 있습니다. 65C 크룩스로드 이스트 타마키, 전화 273-5001.
A1 모터스에 맡겨주세요.
가톨릭 뉴스입니다.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지난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스리랑카 콜롬보와 네곰보, 바티칼로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에 대해 한국 천주교를 대표해 위로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어제 콜롬보 대교구장인 말콤 린지스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테러 소식에 한국의 모든 신자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희생자들과 생존자 그리고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특히 콜롬보의 성 안토니오 성당과 네곰보의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상 폭탄 테러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가톨릭 공동체들에 대한 극악하고 반교회적인 범죄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정의로운 응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와 국민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사태를 수습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님께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은총과 용기를 베풀어 이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김 대중에는 또 피해 복구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슬픔에 대해 한국 천주교의 형제적 친교와 연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부활절 일요일에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테러 폭탄 사건과 3월 15일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총격 사건과는 연관성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이 폭탄 테러가 3월 15일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 스리랑카 성당 3곳과 4개의 호텔 등 6차례의 폭탄 테러로 거의 300명의 희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돈 총리의 대변인은 스리랑카 국방부 장관의 연관성에 대한 성명을 받고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해 자료를 정리했지만 두 사건은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그러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테러 행위나 어떠한 형태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크라이스트 처치 총격 사건 이후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뜻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섬 하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이른 알람으로 인해 잠을 깼습니다. 지온의 서비스는 오늘 새벽 4시 37분 데니버크 남서쪽 10km 지하 25km 지점에서 강도 4.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을 느꼈다고 지오넷 웹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재신다 하던 총리는 연봉 47만 달러로 세계 정상들 중 7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웹사이트의 자료에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달러로 연봉 35만 달러를 받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과 국무총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던 총리는 캐나다의 총리보다 연봉이 더 많으며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상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연봉이 많은 지도자는 싱가포르의 리행룽 총리로 연간 뉴질랜드 달러로 240만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숲의 질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입이 통제된 트랙에 침입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부활절 연휴에 오클랜드 시청에서는 13명의 감독관들이 와이테켈의 산맥 등 관할 지역의 숲에서 단속에 나섰으며 50여 명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50명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으며 7명은 무단 침입에 따른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청은 그동안 가오리 다이백 질병 확산을 막고자 수십 개 달하는 트랙 출입을 통제해왔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차원에서 계도 정책만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무단 침입 통고를 받은 이들은 지방정부법과 생물보안법에 의해 기소와 함께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안한극해서 실종됐던 헬리콥터 탑승자들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23일 오후 국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당일 실종자들을 찾아 나섰던 헬리콥터가 이들 3명의 탑승자들이 오클랜드섬 북동쪽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와 2명의 구급대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전날 저녁에 오클랜드 제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발생한 환자를 본토로 이송하고자 출동했다가 당일 저녁 8시 15분경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들은 약간의 부상은 있긴 했지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테아나우의 세인트 존 앰뷸런스 관계자도 실종됐던 승무원 중 한 명이 앰뷸런스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제도는 남섬 최남단 인복하길에서도 헬리콥터로 왕복 1000km가량이며 외따로 떨어진 아남극해 뉴질랜드 영토입니다. 지난 금요일 어린 소년을 오클랜드 남부의 한 주유소에 내버려둔 인터시티 버스 운전사가 버스 출발 직후 그의 상사와 전화상으로 격렬히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의 바로 뒷자리에 앉으시던 68세의 빌 랜들 조지 씨는 해당 운전사가 그의 보스에게 전했던 내용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12살이었으며 타롱가에서 오클랜드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소년은 운전사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으며 운전사는 버스가 주유소에 2분 동안만 머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지 씨는 운전사가 소년이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소년의 짐은 버스에 그대로 둔 채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옆자리에 앉았던 한 소녀가 운전사에게 달려가 소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운전사는 소녀를 무례하게 물리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지 씨는 운전사가 그 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격렬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보스에게 소년이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소년이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고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시티는 얼마 후 다른 버스를 불러 소년을 데려갔으며 인터시티의 총 지배인 세인 피터 씨는 어젯밤 모든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아직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NZ의 한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30년이 넘는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94세의 노엘 켈리 씨는 곧 사마리아 사람으로 TVNZ의 7시 프로그램인 세븐 샤프의 영상이 나왔으며 지난 40년 이상을 지역 유치원에서 봉사하며 그 보상으로 ACB 골드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켈리 씨는 자신과 아들 모리스와 함께 인터뷰를 했으며 아들 모리스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 크리스에 대해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7살 때 입양된 아들 크리스는 TVNZ의 세븐 샤프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은 것 같다고 밝히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제 저녁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세 가족은 30년이 넘는 동안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봉쇄를 발표한 후 국제 유가가 연이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적절한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분간 유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는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로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어제 3% 가깝게 폭등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중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연이틀 국제 유가가 급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산 원유가 봉쇄돼도 OPEC 회원국들이 부족분 이상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고 있는 국제 관함식에서 막강한 해군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최신의 핵잠수함을 최선두에 내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 창정 10호는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를 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12발이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의도적으로 선두에 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실제로 관함식에 참석한 외국 대표들에게 미국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해상 열병식에는 중국의 1호 항공모함 라오닝함도 동원됐습니다. 중국의 이번 행사에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다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그려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레이민궁은 내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며 김평애, 오수영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함께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룡해, 박봉주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중 주요 간부들이 환송을 나와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러시아를 향해 출발하면서 오늘 오후 늦게쯤 블라디보스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크로 오는 길에 나진과 하산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가 1200km 정도라 시간은 2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서도 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에 이어 23일에도 필리핀에서는 규모 6이 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와 타이완 등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곳에서 강진이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23일 오후엔 필리핀 남부 사마루주에서 또다시 규모 6.4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이른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타이완 강진에 이어 최근 멕시코와 일본 등 불의 고리 지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이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8건이나 발생하면서 지진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외교부가 각종 실수를 남발하며 외교 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22일 현지 시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하루 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도가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한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도디디크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국가 간 협력에 앞장선 개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일 훈장 수여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고 양국 외교당국은 협의를 거쳐 훈장 수여를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훈장 수여 취소가 카자흐스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지난달 사임하면서 오는 6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카자흐스탄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저 인사말 오류, 국격인 태극기 논란 등 기초적인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개헌 법안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습니다. 당내 입장차가 컸던 바른 미래당도 단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추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별 이견 없이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여야 4당이 추인을 마치면서 이제 합의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사개특위도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 분석기관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4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이 2.3%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냈던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져 본 것이고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았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가 부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와 고용도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분야에서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 공공 근로 일자리 확대와 통계 작성 방식 변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부문이 고용 활력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청이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의혹을 받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에 수출입 허위 신고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관세청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일주일 전부터 파이어니어호 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세법상의 허위 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이 수출 신고서에 기입한 수출 품목의 원산지와 선적지, 물품의 최종 전달 목적지에 허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미개소리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을 이용해 루니스호는 이 기간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는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업, 라디오 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와 펜앤 마이크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1원 0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8원 6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3원 4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도 오늘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비가 오겠으며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일 큰 한국 전자제품 매장이 어디예요? 하이마트! 하이마트엔 뭐가 있는데요? 국밥솥, 비배, 정수기, 바디브랜드, 김치, 주방용품, 생활용품, 엄격죠! 플랫부시 매장은 948-6440, 노쇼 매장 444-9114, 카톡 아이디는 하이마트 NZ, 웹사이트는 하이마트.co.nz. 하이마트로 가요!
올해 자산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돼지애를 맞이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027-4989-132.
부동산 전문가 써니체가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략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산호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클랜드 동부지역 버스 전용 도로공사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도 단축되고 다양한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파쿠랑아와 펜뮤어 지역 등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세요.
저는 피크타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요.
나는 통근길에 새로운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사기간 동안 편리한 차량 운행을 사전에 계획하시려면 오클랜드 교통국 웹사이트 at.gov.nz 트래블 플랜 이스트를 참고하세요.
캐시아 게시판입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 됩니다.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 독감 접종을 해드립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만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65세 이하로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가 20불에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오시면 병원에서의 접수 및 대기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인 관할서로부터 혈압체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021-0299-4032번으로 문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안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후원으로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부분은 성인은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3개 부분, 청소년은 중고등 글짓기와 초등 글짓기 2개 부분입니다. 총 30명, 한글학교 2곳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의 규모는 총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코리안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culture@okf.or.kr입니다. 2019년 하반기 영어봉사 장학생의 모집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한국교육부와 협력해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마감일은 2019년 6월 14일이며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장학생 선발에 더욱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토크 홈페이지 www.talk.co.kr을 참고하시거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놀이 기초반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와 KCS 국악원 주관으로 사물놀이 기초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리며 골드코인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전화 021-389-1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놀이 텀투 수업 안내입니다. 행복놀이에서는 다양한 강좌의 텀트 프로그램을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퀼트반, 드로잉반, 태극권, 유아반과 무료 한국 무용반이 있으며 바둑반과 사물놀이, 배드민턴, 서예, 그리고 워킹반도 요일별로 열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71-1949번이나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